기도를 배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배웁니다. 기도는 스스로 기도함으로써만 배워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세미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관하여 배우고 싶어서 많은 책을 또 읽고 또 읽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책을 옆으로 제쳐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순간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란 실제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기도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음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시편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임할 때 곧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청원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기도의 지침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웁니다. 각자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배우지만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배우는 것은 어린 아이가 마치 부모의 언어를 통해 그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과 같다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임재하심으로 그 능력을 폭발적으로 나타내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도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직후에는 그들은 더욱더 강하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지만 그 모든 그들의 모임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은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병자를 고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회개해야 된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설교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의 수만 5천 명 이상이 회심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회심의 물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물결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진실을 가두려는 그러한 핍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분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일 계속해서 그 이름을 전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위협했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보았지만 이처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의 능력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당시에 그 대제사장 가문이 불러서 위협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회적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협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 돌아가서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들에게 장차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 함께 전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대제사장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당시에 부패한 종교, 정치, 권력자들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기에 이런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악의 물결이 휩쓰는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악에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매주 전 세계 각 나라, 우리가 때로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익숙한 나라, 그런 나라들을 선교지 기도를 반드시 포함되도록 선교부에서 보내드려서 포함되는 겁니다. 어쩌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 기도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 있는 그런 나라 민족들의 소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전혀 나에게 깊은 어떤 감동이나 또 나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를 더욱 주목하시고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필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바로 사도들이 그들이 위협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각 교회마다 가장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는 수능 시험 날 기도입니다. 예배당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시험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 기도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수능일만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 밖의 기도에는 다 침묵한다면 우리 신앙의 균형이 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또한 세계 열방의 역사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한뜻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위기 때 실패하는 것은 위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유혹이 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유혹 앞에서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예화로 들었지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다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잠수함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잠수함을 타고 내려갔는데 그 밑에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잠수함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수압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두꺼운 철판으로 된 잠수함도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깊은 심해가 있죠. 그런데 그 아래를 보니까 그 밑에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야구르더라고요. 그 인간의 최첨단 과학으로 만든 그 튼튼한 잠수함도 내려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은 물고기들은 우리를 약올리듯이 우리는 다니는데 인간들은 못 내려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는 어떻게 수압을 견딜까? 정확하게 대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단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엄청난 바닷속에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압력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신비입니다. 그 바닷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그 압력을 상쇄하는 어떠한 내적인 압력이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외부의 압력과 위기와 고난과 위협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능력, 그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으로는 이것을 면역력이라고 말하죠. 영적 면역력. 더 나아가 그 위기를 뚫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기도를 통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했고 사도들을 선택할 때 함께 기도했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복음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가올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합심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조용하고 친밀한 대화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깊은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리를 높여 하는 기도는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은 깨어진 마음이 없습니다.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의 소리 높여 기도한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랬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신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이 나라 민족이 역사의 고비마다 위기마다 전쟁 이후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가가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소리 높이 기도할 때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왜 창조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토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반역한 세상, 반역한 인간들을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그들은 시편 2편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분의 보내신 기름 부은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시편 2편에 세상의 군왕들이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을 하시며 행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한 겁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모든 무리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아픔과 슬픔, 이별, 고난을 당할 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선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 것일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장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은 계속해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도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치유가 또한 기적적인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합심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가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나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점점점 이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4장 3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그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졌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이 시대를 진동케 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며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대를 깨우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깨워주시며 열방을 깨워주시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가 진동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